뉴스 길게 할 필요 있나요? 오늘 아침에 꼭 필요한 뉴스만 모았습니다.
바쁜 아침 가장 빠르고 바르게 세상을 보는 방법.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뉴스 속속입니다.
한 주 동안 일어난 주요 소식과 기자의 눈으로 뉴스 중심에 쏙 들어가는 뉴스 속속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BS 장규석, 조태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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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번 한 주를 CBS 기자들의 눈으로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는데 먼저 월요일입니다.
이거 한미연합훈련하고 이제 북한의 반응 이거를 짚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 한미연합훈련 사전 훈련이 지금 진행 중이고 사전 훈련이 시작되는 그 월요일에 이제 북한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북한에서 좀 강도 높은 비판 담화가 나왔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훈련은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 행동이다. 이러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는 또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죠.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 부장이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주겠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이 담화를 내기 전에 6일 날 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라는 게 열립니다. 이게 북한이 참여하는 지역 안보 관련 이 회의 중에 유일하게 북한이 참여하는 포럼이거든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들어가고. 근데 이때 그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라. 그 다음에 대북 제재를 완화해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조금 선을 넘는 발언일 수도 있는 거죠.
원래는 이게 그 중국이 사실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발언을 안 했었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자기들도 뭐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 중러 합동군사훈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비 상황에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자기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네. 했고 그다음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담화가 나온 그 당일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같은 민족인데 평화와 화해에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돌려서 얘기를 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긁어부스럼 만듭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쪽 상황을 보면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게 7월 27일 날 남북통신선이 복구가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남북 화해 무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급속 냉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당황스러운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군 통신선에 지금 뭐 계속 응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연락 부절 상황이죠.
제가 볼 때는 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이걸 구도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남북 문제도 문제지. 그래서 미중이 계속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단히 지정학적인 위치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 동북아의 구도를 보면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이제 삼각구도가 짜여져 있습니다.
예.
한미가 가까워지면 북중이 가까워지고,
그렇죠.
예, 북중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북한과 미국이 좀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 이제 한중이 약간 가까워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역학 관계.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지금 북한이 이 반응하는 그 시기와 그다음에 중국이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맞는 걸 보면 아무래도 중국의 입김이 있었던 것 같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아마 북한을 상당히 좀 어떤 말로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중국이나 미국이나 둘 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적대적 행동하려는 거 아니에요?
방어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자중시키고 도발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제시키는 지금 그런 양상이 지금 띄고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속에서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좀 뭐 한미 연합훈련 단순한 문제인 줄 알았더니
험악하죠.
상당히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부분이었군요.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네, 화요일에도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왔죠.
예.
네.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겁니다.
상당히 좀 깜짝 놀랐던 게 인류에 대한 엄청난 경고성이잖아요.
사실 근데 놀랄 게 아닌 게 2014년에 IPCC가 5차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
벌써 5차 보고서고 이제 이번에 나온 거는 6차 보고서 중에 그러니까 워킹그룹 1, 실무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가 채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뭐냐면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늘어나면 이 지구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거를 이제 전 세계가 같이 협력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아니 지구가 이렇게 된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UN에서 이제 전체적인 총회를 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토대가 되는 이제 보고서인데 이제 과학적 보고서죠. 근데 2015년에 이미 이 보고서가 나온 게 2100년까지 지구 기후 온도를 산업화 때부터 해서 2도씨 미만으로 못 잡으면 전 지구에 재앙이 일어난다.
예.
이게 2015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2014년에 나온 얘기입니다. 2014년에 나와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 들어가서 바다가 산성화되고 산성화되면 조개들이 녹고 그다음에 해양생물들이 멸종을 하게 돼요. 대멸종이 일어나고 해양이건 육장이건 전부 다 이제 식량 자원들이 부족해지죠.
그렇죠.
그다음 가뭄과 홍수, 태풍 등 이상기온이 나타나고 해수면에 올라가서 전 지구적인 난민이 발생하고 정치경제적 불안과 전쟁 등 종말론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2014년에 나온
나왔고, 건데. 그런데 2021년 이번에 6차 보고서에는 그렇죠. 이 1.5도씨로 잡아야 되는데 1.5도씨가 이미 넘어가는 게 2040년 안에 온다는
예.
20년 안에 이미 위험 상황을 넘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는 거죠.
엄청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죠.
예. 네.
이게 2014년에 5차 보고서 때 뭐가 나왔냐면 2011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산업혁명 이후로
예.
2900기가톤을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1년까지 이미 1900기가톤을 배출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 2019년 2390기가톤까지 배출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예.
이제 500기가톤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 8년 만에 500기가톤을 내뿜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뭐 때만 되면은 탄소 제로를 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 노력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장규석 기자한테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네. 이슈들을 여쭤봤는데 대단히 무겁고 힘든 주제들을 말씀해 주셔갖고 중요하긴 하지만
예. 근데 이게 다 미국 때문이야. 트럼프 예. 대통령이 파리 협정에서 빠지면서 이게 고삐가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다 잡는 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번 그러니까 이게 풀렸어. 네. 그게 다시 조이는 게 너무 어려운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예. 좀 가벼운 걸로 가보죠.
예, 알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어서 IPCC까지 수요일입니다.
가볍지 않아요. 네,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2223명.
아, 그게 수요일이었죠?
네, 수요일날 예. 역대 최다 기록이 나왔는데요. 주초만 해도 이제 주초도 주말 기준, 뭐 휴일 기준 계속 역대 최다라고 하면서 아, 주중에 2000명 넘겠다 이랬었는데 2000명 넘는 걸 넘어서 2200명대까지 그냥 껑충 뛰어 올랐어요.
전날 조태훈 예. 기자가 예언을 했어. 2000명 넘을 것 같아요. 정말 넘어버렸어요.
네. 넘는 것도 근데 너무 크게 넘어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말 9초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휴가철 이동에 의한 그 확진자들이 지금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추세가 8말 9초까지 간다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또 광복절 오늘부터 사실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제발 집에서 머물러 달라. 어디 나가지 말고 머물러 달라.
대국민 캠페인에 들어갔죠.
그리고 집회도 광복절 집회가 예고돼 있는데 집회도 철저히 단속하겠다.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한 상황이고요.
예.
이번 주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스라엘들 예방접종률이 높은 나라들도 지금 돌파감염으로 문제를 앓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지금의 이런 방역체계로는 이제 한계가 온 거 아니냐.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위드 코로나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감기처럼 뭐
관리를
우리가
하면서 가자는 거죠.
확진자 수 지금 확진자 수에 집중해 있는데
이제
중증 환자 비율이나 뭐 치명률로 보고 조금 길게 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건 좀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 하려면은 네. 접종률이 좀 높아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나
저희는 40% 조금
맞아요.
넘고
1차가 40%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영국은 어느 정도 접종률이 60% 70% 이 정도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일단 접종 속도를 높이고 그리고 지금 접종 속도 올라갈 때까지 어쨌든 우리는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거 말고는 예, 방법이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위중증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한 2, 3주 전에 그 코로나 델타 변이 얘기했을 때 그래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중증 환자로 가는 비율은 낮다 했는데
예.
지금 지나고 보니 돌파 감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 부산 요양병원 사례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병상 부족도 되고서 지금 전국적으로 병상 부족이 곧 닥칠 거라는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코로나 소식까지. 자, 목요일은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소식일까요? 어떻습니까?
목요일도 여전히 무겁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건데요.
네.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이게
예.
1심과 조금 다른 거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벌금은 기존 5억에서 5천만 원으로 좀 크게 줄었는데 문제는 그 입시 비리가 사실 가장 관심이
네.
높잖아요. 근데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그 조민 씨와 관련된 7가지 경력 확인서가 모두 허위다. 그대로 원심과 똑같이 판단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4년은 그대로 이어졌는데 이제 관심은 조민 씨 학위가 인정되느냐로 모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자칫해서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이제 고졸 학력으로
그렇죠.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예.
고려대 입학 졸업, 그다음에 부산대 의전원, 그다음에 지금 의사 면허까지 네. 취득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대학교부터 만약에 취소가 되면 줄줄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고려대는 이제 판단하겠다고 했고 부산대 같은 경우도 18일에 전체 회의를 연다고 네,
조사는 계속 해오고 예.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관심인 게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판결에도 영향을 주느냐인데 이제 법원에서 그 정 교수의 증거은닉 교사를 1심에서 무죄로 했는데 2심에서는 유죄로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입시 비리 관련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가
공범으로 엮여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것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증거 은닉 그리고 인턴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이제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알겠습니다. 목요일까지였고 이제 금요일입니다.
네, 이게 주초부터 사실 말이 많았었는데 주초에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이 결정됐죠. 그리고 예. 어제 이렇게 어제 이제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메시지로 됐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 거는 지난 1월 파기 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에요. 근데 이거 결정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빚었었거든요.
예.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경제 살린다 이 얘기인가?
근데 이게 또 논란인 게
예, 예.
형기를 보통 80% 이상을 채워야지 가석방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딱 7월 28일 이때 60%를 채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깊이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만 듣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오전에 석방이 됐는데 관련된 내용 몇 가지만 더 짚어보기 위해서 취재 기자를 저희가 따로 모셨습니다. 법조팀 팀장이죠. 김중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처음부터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특혜로 보십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전체 대한민국 수용자 가운데서
예.
1% 미만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뭐 특혜를 봐야겠죠. 네.
아니 근데 예.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워낙 특이한 상황인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분명 그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할 때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상황, 글로벌 경제 상황을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약간 뭐 사면하고 결과 절차 지금 보면 박범계 장관도 계속 이 가석방 얘기가 나올 때마다 법무부의 권한이고 거기에 절차대로 심의를 해서 나오는 것이다. 약간 보면 뭐 그 절차 자체의 규정에 있어가지고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가 그 사이에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규정해 놓지 않았죠.
예.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대통령 사면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부분에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이나 그렇죠. 이런 부분이 뒷받침돼 있을 거라는 게 좀 암묵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가석방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기계적으로 예를 들자면 형기를 몇 년 채우고
네.
아니면 뭐
요건이 맞느냐 뭐 이런 거.
그 수영 생활이 모범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령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생기형, 뭐 네. 생기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내보내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뭐 이게 완전히 규정이 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차이였는데 이번에는 뭐 박 장관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약간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는 맞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사면도 아니고 가석방도 아니고 참 사면 같은 가석방인가? 약간 네, 뭐 그런 느낌이죠. 네.
다들 그 잘 아시잖아요. 조직생활 하시다 보면 이제 총대를 매야 될 때가 온다.
박범계 장관이 총대를 맸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박범계 장관의 이야기대로라면 사실 사면을 해주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경제 살리려면 화끈하게 네. 해줘야죠.
그러면 이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예.
사면이라는 것 자체는 죄를 아예 없애주는 건데
그렇죠.
가석방은 석방만 해줄 뿐이지 정과는 남는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남는 정과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얘기했던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사면은 아니 가석방은.
가석방. 예.
그럼 사면을 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죠.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아니 관련해서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없고
총대를 맸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 김중호 기자의 말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은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박범계 장관이 국회에서의 활약이 정말 의원실. 대단했었잖아요.
네.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 역학 관계가 또 전혀 바뀐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아까 전에 총대를 맸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총대를 맨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박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뭐 박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뭐 저는 그때 당시에 저기 특파원으로 나가 있어가지고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매체나 이런 곳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뭐 최순실 맨 처음에 그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부터 해서 국정조사 그다음에 연이은 청문회 그다음에 대기업 회장들 다 불러들였죠. 그때 대기업 회장들 뭐 7분인가 8분인가 이렇게 다 소환해가지고 청문회 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 사실 그것도 말이 대기업 청문회지 이재용 청문회였어요.
맞아, 맞아.
그렇죠. 네, 네. 하이라이트는.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특검법 발의도 저기 박범계 전 장관이 사실상 주도를 했죠. 예, 뭐 그런 요소요소에서 정말 맹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 기억 제가 그 다시 되돌아본 바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특검에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1심 재판 나오고 2심 재판 결과 나올 때마다 뭔가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한 정황이 나왔을 때는 정말 대차게 재판부를
몰아붙였다.
예, 몰아붙였죠. 예, 뭐 속된 말로 진짜 조졌습니다, 진짜. 조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뭐 1차 1심에서 보면 그때 실형이 선고가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법정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아, 촛불 정신에 부합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2심에 가서 뒤집혀졌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집행유예로. 그 예전에 저희 법조팀에서 썼던 그 작년 강령이 해가지고 네. 또다시 그게 등장을 해가지고 난데없이 징역 5년 징역이 갑자기 이게 집행유예가 된 거니까 어마어마한 예, 거죠. 예, 5년 감방살이 사실상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우리 그 당시 박범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날에 바로 그냥 뭐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 의외로 박범계 장관은 딱 페이스북에 한 줄 올렸어요. 그래서 한 명의 재판장이 1,700만 촛불 국민의 견주다.
아.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엔 굉장히 섬찟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 분위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네가 감히 1,700만 촛불 민심을 이런 거스르겠냐. 식으로 거스르냐라는 사실상 선전포고죠.
예.
그다음에 있었던 이제 당 최고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2심 판결을 보면 한 사람의 재판장 취향에 따라 이루어진 널뛰기 재판에 주권이 있는 것인지 죄묻지 않을 수 없다. 욕만 안 했지 이건 거의 욕설에 가까운 예. 압박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법개혁, 사법부 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 절실하다. 그때까지는 사법개혁이라는 아마 단어 자체가 안 났을 겁니다.
예.
이거는 그때 무슨 뭐 사법농단 이런 게 있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도 높게 비판했었던 박범계 그전에는
의원이죠.
예. 지금 당시에는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는 또 다른 입장.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자신이 결국 잡아놓는데 최도 1등 공신인데 또 풀어줬잖아.
아, 거기다가 이 박범계 장관 말대로 하면 이 촛불 민심이 지엄하게 5년을 실형을 선고하니까
예.
아, 그게 촛불 민심에 부합하다고 박수를 쳤는데 지금 며칠 살았죠? 200일?
207일이요.
예, 네. 207일 살고 이걸 풀어주는 건 이 박범계 장관의 페이스북 그 말대로 지금 장관 1인의
취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 지금 1,700만 촛불 민심의 결정을
예.
완전히 이거는 그냥 무효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뭐 가석방이 됐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고 그 외에 한 두 가지 정도 재판이 더 걸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아까 전에 저희 대한민국 수용자 가운데서 1% 미만에 해당하는 특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재판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예.
재판 중인 건 다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그 삼성바이오죠.
예.
삼바. 뭐 그게 사실은 동경이 안 맞는 사건인데 예. 지금 검찰에 의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뭐 일종의 그때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이 아직까지도 그 혐의 내용 중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 안 한 부분도 있고.
예, 뭐 이런 뭐 것들이 프로포폴 투약권 이것도 수사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프로포폴 네. 투약권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석방 요건 중에서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잘 대상을 안 해주겠죠. 그게 이제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그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걸려 있는데도 가석방을 내주는 경우가 대충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예.
1%가 안 돼요.
예.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아까 전에 말했던 형기 부분입니다.
예.
보통 보면 이게 규정상으로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계를 해보니까 대부분 80% 이상 채운 수용자들만 이제 가석방에 포함을 시켜줘요.
이재용 부회장 60%를 딱 넘은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그게 재밌는 것이 그때 이제 가석방 명단을 발표한 날에 그래도 법무부에서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이재용 부회장만 이렇게 80%를 안 채웠는데 보내준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와 비슷한 사례가 62명이 있었다. 뭐 지난해겠죠.
예,
그렇게 설명해요.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찔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묻지도 않았는데.
에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쪽에서 그 법무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기자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62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몇 퍼센트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를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예.
예. 부모를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그래서 야, 그럼 62명이면 총 가석방 인원이 뭐 한 해 7천 그렇게 돼. 뭐 그 도대체 몇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뭐 몇 명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걸 얘기 안 해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알아봐라. 당연히 알아봤죠. 그랬더니 법무부에서 참 재미있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정식으로 다시 질의를 보내달라.
아, 그럼 그때서야 예 답변을 하겠다.
아니 그리고 또 예 그렇죠.
답변 안 하겠다는 얘기지 이런 경우에.
아니 무슨 네. 저기 그 법무부에서 매 해마다 가석방 인원 전체 그 해마다 몇 명이 되는지는
나오잖아.
당연히 네. 다 통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그걸 무슨 그걸 물어보는데 그거를 답변해주는 대변인실에서 그걸 갖다가 뭐 정식으로 문서로 꾸며가지고 뭐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저희 후배도. 그래서 저희들이 뒤졌습니다.
어, 예.
그때 한 해 뭐 지난해 보니까 한 거의 한 8천 명 가까운.
아.
예. 그 8천 명 가까운 인원 중에서 그냥 62명이 되는 거니까 1%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단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어, 결국 퍼센테이지라는 게 백분율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사건이 걸려 있는 사람들의 확률을 따져 보니까 그게 한 100분의 그럼 그렇지. 우리 좀 넉넉 잡고 100분의 1로 보자고요. 그다음에 또 이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형기
가석방
예. 이것도 뭐 100분의 1이 안 되는 거지만 네. 넉넉 잡고 우리 여유 있게 100분의 1로 쳐주자고요. 그럼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이 될 확률은 우리는
만분의 1이네요. 네.
예, 만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보통 한 7천 명이 나온다고 하는데 만분의 1이 된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10년에 한 번 나올 정도?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재용 예. 회장 부회장 한 명이 아닐까라는 단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중호 기자는 뭐 특혜다 아니다라는 말은 안 하셨지만 만분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져보면 사실 예. 예.
저희는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로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래서 앞으로 그 이재용 부회장이 남아있는 재판이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결론이 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절대 아니죠.
예. 예.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형사재판 특성상
예.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구속이 된 상태다. 지금은 뭐 이제 완전히 확정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 형기를 살고 있는 거였지만 구속이 된 상태였다면 이거는 그 인권적 차원에 있어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구속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저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불구속 상태고 그런 상황이면 이제 형사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세월에 끝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저희도 지난 한 해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해요.
예, 금융과 관련된.
예, 거기다가 또 삼성이나 이런 규모의 회사들이 그런 걸 이렇게 또 세팅할 때마다 굉장히 법리적으로 엄밀하게 세팅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고 방어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진안하게 갈 것이라고
또 로펌도 국내 최고 로펌들이 다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것은 뭐 예전에 그 선대 때에도 걸렸던 뭐 그때 뭐였습니까? 그 에버랜드 불법 증여 뭐 그것만 보더라도 더 걸릴 것이다라고
한참 걸릴 수 있겠죠.
예. 그럼 앞으로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회에 나와서 그러면은 정부에 그렇게 바람처럼 우리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이바지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경제 살려줄 거냐 진짜 예. 풀어주면 근데 이게 뭐 아까 이제 정치적인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보자면
예.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오히려 하락하고 떨어졌어요.
폭락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이게 기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이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승기를 잡고 올라가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플랜하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줘야 되는데 시장은 오히려 약간 좀 좋지 않게 보고 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플랜한다고 한국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럼 정말 정부가 얘기한 대로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됐었냐. 요거에
예.
대한 판단. 저희들이 언젠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이제 그 미국의 삼성전자가 투자하기로 한 반도체 공장. 요거를 이제 딜로 해서 뭐 미국에 하고 이제 뭐 백신을 좀 더 가져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말들이 있죠.
그렇죠.
썰들이.
관측들이 있어요. 썰들이 예. 있는데 그러면은 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어떤 우리가 어떤 특정한 뭐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럼 이 사람이 나와서 그다음에 우리 전체 국민 경제 그다음에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피해가 오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저는 또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 말씀 더.
네. 예. 아니면 편집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국가적 경제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 사기업 총수에게 이런
기대는
특혜적인 그런 부분을 보면서 기대는 이런 악습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촛불 정부까지도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 지금 그 지금 경제 상황 이런 걸 봤었을 때 뭐 이런 좀 정부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이해하는 여론이 있다고 제가 저도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와 별개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거죠. 그럼 정부는 왜 있습니까? 예, 지금 기획재정부나 무슨 뭐 산업자원부나 이런 쪽은
경제 주체들은
그런 거죠. 예, 도대체 우리가 지금 국가적 권력을 주고 이걸 다 하라고 모든 국가적 권력을 몰아준 그런 정치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거기서 나온 대안이란 게 그것도 지금 수용생활하고 있는 예, 사법적으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갖다가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게 반복적으로 반복 그렇죠. 이루어진다면 예. 그리고 그걸 맨날 지적했던 그 과거 이 보수 정권에서 그걸 반복됐던 걸 그렇게 강하게 비난했던 정치 세력이 똑같이 간다면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식의 재벌 범죄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도대체 어떤 그 명분으로
그렇죠.
네. 이거를 갖다가 단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일이 벌려져서 내가 범죄를 하더라도 곧 풀려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근데
어렵다는 빌미로
제일 큰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뭐 정권이 많이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예. 그럼 보수 정권이 들어가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는 민주당이 어떤 식의 평가를 할 거는 꼭 그건 저희들도 봐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 다시 또 뭐 이재용 봐주기니 뭐 삼성 봐주기니 이런 논평을 할 자격을 상실한 걸로 봐야죠.
맞아요.
예, 정무적 판단과는 별개로 네. 그럼 그들이 그렇게 정무적 판단을 했으면 또 그때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저는 제가 그때까지 기사를 쓸지 모르겠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재용 삼성전자 그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몇 가지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중호 법조팀장을 불러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 우리 장규석 기자 그리고 조태기 기자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